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박대웅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들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아침에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에 child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hildish는 사실은 좀 foolish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childish를 정의하는 게 self-centeredness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게 어린 지극히 아이의 어리석음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사람이 mature가 되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지 저 사람이 기뻐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성숙이고요. 더 성숙하게 되면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기쁘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슬퍼지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 사랑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저쪽에서는 슬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슬픔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고 나는 좋다고 뛰고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들,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2445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그건 주전 445년경입니다. 이때는 페르시아가 천하를 다스릴 때입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 2세가 다스렸을 때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11절 끝에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 특별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술 맡은 직분을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를 독살할 위험이 없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려 할 때 그 정보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 왕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국의 황제로부터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가 없죠. 단순히 술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아예 왕의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기분이 어떤지 거기에 맞추어서 술도 준비를 하고 분위기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술과 분위기를, 또 기쁠 때는 기쁨을 더 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술 감별사가 아니라 마음 감별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맨날 뭐 많은 사람들과 주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조용히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누군가와 일대일로 대화하고 싶을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정말 왕에게 있어서는 친구 같은 그러한 정말 귀중한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중요한 한 제국의 요직에 140년 전에 끌려갔던 포로의 후손이 선택되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백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왔던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뭐 1, 2년이었겠습니까? 상당히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느헤미야는 많은 고생도 또 서러움도 또 받았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늘 왕 곁에 있어야 합니다. 늘 왕 곁에.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보내는 궁전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여름 궁전보다 아름다워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1년 내내 수산궁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산궁과 아주 대조되어지는 성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성문은 불에 탔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서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런 성으로,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루살렘 성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인데 그 성은 귀신이 나올 정도로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 문도 다 불타버렸고 지금 인간 왕이 살고 있는 이 수상궁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세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저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세계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두 세계 사이에서 존재하는 느헤미야가 두 세계에서 어떠한 갈등과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 잠재되어져 있던 느헤미야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절 끝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지금 느헤미야를 찾아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방문 목적이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느헤미야에게 하려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타깝게도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참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남은 자들, 돌아간 자들, 그 유대인들이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며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능욕을 당하며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를 못하는, 여러분 고대에는 성문과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바로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과 성벽이 있어야 그래도 파수꾼이 적이 온다는 걸 알리고 방비할 시간을 갖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매 순간 불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시절로부터 계산한다면 80년 전입니다. 536년 이전이죠.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레스 왕이 해방 칙령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시절로부터는 약 4년 전에 최근이죠. 에스라가 약 1800명을 이끌고 또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1400마일 이상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민 보따리를 싸서 갔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애국심과 믿음과 희망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50년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이민 생활 30년만 해도 자리 잡듯이. 근데 여기 있는 집 팔고 다 없던 거 팔고 또 더블백 메고 다시 그렇게 수천 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야지 오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80년이 지났는데도요. 차라리 바벨론에 살 때는 70년, 50년이 지났을 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80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성문 하나 지금 달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수상궁에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느헤미야는 이 아름다운 궁궐 안에서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적이 침입할 걱정이 없는 사람이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돌아갈 때 4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1800명이 돌아갈 때 그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어찌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높은 지위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는 말로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보따리 싸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거지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늘 포도주를 가까이 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몸이 그곳에 있는 건지 마음과 영혼이 그곳에 속한 것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과 바사의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높은 지위에 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과 바사의 빌롱투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헤미야의 술에 느헤미야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술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오늘 갈등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4절. 즉시 나타난 반응입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무관심도 아니요. 그냥 단순한 속상함 정도도 아닙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긍휼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긍휼함,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의 형제들의 아픔, 그들의 환난이 나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앉아서 울었다. 앉아서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푹 빠졌다는 그 애통함의 마음에 푹 빠져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앉아서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요. 수일 동안이라는 말은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은 그 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애통함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건 순간적인 동정심이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함, 함께 아파함, 함께라는 말은 연대감, 동질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혈통이니까 느끼는 그러한 동질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동질감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말해주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그 언약이 주는 연대감, 공동 운명체로서의 하나됨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수산궁에 있고 그들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어도 이들이 하나의 반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연대감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대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결코 자기 민족을 배신하거나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함께 아파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강력한 연대감, 그 연대감으로부터 나오는 컴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연대감에서부터 컴패션이 나온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와 컴패션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곧 지금 느헤미야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엔진이, 에너지가 바로 느헤미야의 하트에 있는 이 컴패션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수상궁에, 그 이방 땅에 그 화려하고 높은 지위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형편 어려운 그 멀리 떨어진 동족들에 대한 이 컴패션의 하트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었을까?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지금 이게 누구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언약으로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언약한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왜 놀랍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이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방 땅,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 이방 땅에서 140년 동안 이민 지금 포로 몇 세대겠어요? 지금 140년이 지났다면. 수세대가 지난 후에 사람의 입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영원한 헤세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이 지식이 이 정확한 여호와에 대한 핵심적인 이 지식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소리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도 함께 아픔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더 아프죠? 그래서 내 자식을 위로하고 감싸주죠? 마찬가지.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컴패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픈데 제가 아파하니까 내가 위로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으로 그대로 증폭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건지 우연인 건지 흥미로운 것은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는 위로시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시제까지 말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말이 느헤미야예요. 참 흥미롭죠? 애통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위로. 이게 보면은 뭔가 그 애통함이 서로 공유되어지는, 서로 소통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통함이 수천 마일 떨어진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의 애통함으로 옮겨오고, 그 애통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가서 서로 위로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찬양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성숙이죠.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 컴패션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실제로 울기도 하셨지만 늘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프레젠트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주님의 긍휼을, 컴패션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셨던, 통곡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애통함이 있을 때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기도하냐? 애통함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애통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애통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옵니다. 삶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보십시오. 기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옵니다. 물론 적당히 애통하면 안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애통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진짜 애통함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더했고요. 그 6.25의 어려운 시절들, 그 어려움들을 애통함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예요. 애통함이 없으면 기도 안 나와. 뜨뜻하고 배부른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애통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애통함 때문에 즉시 지금 느헤미야가 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성문 만들고 막 성벽 세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고 있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가끔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거나 착각하는 게, 기도는 뭔가 내용이 풍성해야 되고 기도 말을 아주 아름답게 잘해야 되고 뭔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뭐 ACTS 뭐 이러한 방식으로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겁나게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줄 아는데,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태도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기도는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는 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애통해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코가 석자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해요.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한국은 더한다 그래요. 요즘에는 내 앞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랍니다. 왜 내가 살기 어려울까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고통을 아는 동병상련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안다고,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해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런 위로함이 되고 느껴지는 것. 그래서 재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좀 아파해주고 재해 위로금도 걷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애통의 수준이 거기에서 그냥 멈추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수재의연금 한번 해면 됐지.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애통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변에서 지금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줄까? 예, 그것도 좋아요. 해줄 수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 줄 압니까? 성도들 중에 애통하는 분들은 많은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은 적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통했으면 그게 기도로 돼야 될 텐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장사는 안 되냐? 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드냐? 애통은 하는데 눈물도 흘리는데 그런데 그게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애통할 뿐으로 끝나는 것,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았을 때 누군가 아파한다, 선교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들으면 반응이 오죠. 내 자신이, 아니 난 몰라, 아, 이게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저 소식을 듣는데 이렇게 힘드냐.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일 거야. 주님의 컴패션이 나에게 오는 걸 거라고요. 그럴 때 뭐 해라 그러냐?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어요, 아파요? 거기를 좀 도와주세요. 거기 바퍼 사역 좀 계속할 수 있도록 니카라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조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애통만 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애통함은 무엇에 대한 애통함일까?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애통한 것일까?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애통함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6절과 7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 애통함의 대상은, 애통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페르시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조상, 거기다가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애통함, 회개예요. 한마디로 눈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이 기도가 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통함이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의 애통함이에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원망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뭡니까?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삶을 다 버리고 저렇게 이민백 들고 시온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세워보게 했다고 했는데 8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뭘 해주신 겁니까?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주변에 약한 민족들이 여전히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놈들을 하나님 불을 내려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욕할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 민족, 우리 조상, 나의 죄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해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만에 빠졌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됐어요. 우리는 늘 옳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 그렇게 옳아요? 뭐 그렇게 잘했어요?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교회 아닙니까? 평생을 두고 회개해도 다 못할 화해와 연합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게 아니라 늘 우리 편과 남의 편을 이념으로 나뉘었던 부자들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냥 이것은 누구 탓이고 이것은 북한 탓이고 트럼프 탓이고 정치인 탓이고 전부 다 누구 탓입니다. 그놈들을 제거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를 세상으로 흩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 징벌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마땅히 행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사오니 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돌이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이제 주의 율례와 말씀과 주의 법을 지키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 늘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도 사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도 지난 일주일에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사방에서 들려오는 어려움의 소리들 들으면 애통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조금 그래도 목사라고 좀 조금 성숙했는지 옛날보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더 힘들어요. 갈수록요. 더 나라도 걱정이 되고 더 교회도 걱정이 되고 더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위기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요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아니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나만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를 자꾸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긍휼의 크기는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될 만큼 우리가 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난하자고 우리 모여서 데모하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아파요. 저는요. 제 아내는 여보 당신이 지금 한국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근데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아파요. 너무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아픈 거예요. 제가 잘난 척하려고 아픈 게 아니라요. 제가 아는 주님, 제가 아는 복음이 그게 아니니까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더 싸우고 더 공동체를 깨뜨리고 더 갈등하게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지금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한국에 나갈 일도 없고 나가서 설교할 일도 없고 설교한들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 이 나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잘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작은 집이 변하여 큰 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진다고만 들었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라는 게 꼭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근사하게 폼을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상황에서 언제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가 뭐라고요?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시고 불안함이 오든지 무슨 아픔이 오든지 그럼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That's it. 거기다 뭐 살 안 보태도 돼요. 뭐 유사한 뭐 미사욕이 안 붙여도 돼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니카라가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제일 먼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시장 바구니 들고 줄 서서 기다릴 때에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도들의 형편을 도와주세요. 그럼 돼요. 그거 기도 다 끝난 거지 뭐 더 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버지 다 아셔요. 어려워요 그 기도가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서든지 운전을 하다가도 화장실에 앉아다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고 이놈의 설거지는 맨날 나만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냥 기도해요. 기도.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엄청 달라집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 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본 태도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전체가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서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언약의 공동체로 본어게인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라고요? 지금 이 애통함의 기도했다. 지금 애통할 때 우리의 애통함이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아파하고 그냥 힘들어한다고 하지만 말고 애통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소망교회는 조지아주 스와니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3671 스미스타운 로드 스와니 조지아 30024이고 전화번호는 770-375-0900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의 소개와 사역은 인터넷 주소 www.jesushopechurch.org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